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확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그 지리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로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시내광야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로 시내광야를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출애굽 공동체의 광야 유랑 생활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민수기 22장 2절에서 36장까지로 모압 평지의 체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내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첫 번째 여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의 인도를 따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약속의 땅에 정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낙관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역과 미디암의 불평 사건에 이어 정탐꾼들의 낙담케 하는 보고가 땅의 정복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들은 결국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르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제 1절에 나오는 첫째 달은 출애굽 후 제40년 1월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소멸되고 새로운 세대로 바뀐 후의 기록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이후 대략 4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묘사하며 이스라엘이 신강야 가데스에 당도하였음을 알리는 것으로 1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데스는 두 군데에 걸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과 13장에 등장한 바란강야의 가데스와 20장과 27장에 등장하는 신강야의 가데스입니다. 바란강야의 가데스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북으로 행진하다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 정탐꾼들을 파송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이 전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강야를 유랑해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가데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포기했던 곳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능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20장에 등장하는 지금 신강야의 가데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되는 동력이 밝아오는 곳입니다. 신강야는 바란강야의 북쪽에 인접해 있으며 네게브 북쪽에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1절에서 소개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죽음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해상시키며 그녀의 형제들인 아론과 모세에게서도 성취될 유사한 운명의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바구니에 담겨 강가 갈대 숲속에 버려진 어린 모세를 지켜보다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자 얼른 뛰어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속여야 할 정도로 눈치와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 원수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여 선지자였습니다. 한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7일 동안 진영 밖에 쫓겨나는 벌을 받기도 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가던 행진을 멈추고 7일 동안 미리암을 기다릴 정도로 미리암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안타깝게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불평과 다툼으로 시작됩니다. 3절 전반부에 다투어 말하여에 해당하는 원어는 싸우다, 시합하다, 소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논쟁뿐 아니라 격렬한 충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백성의 원망이 이처럼 격렬해진 것을 보면 물로 인한 갈증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물이 없어 겪는 극심한 고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민수기 16장에 나왔던 고라를 따라 반역에 가담했다가 하나님께 죽임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강야로 인도해 짐승들과 함께 강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동일하게 어찌하여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백성의 모습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야에서의 삶을 원망하며 차라리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매일 만나를 먹으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조금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불평의 조건을 굳이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반복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지도자들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원망하는 습관, 이것이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리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4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을 그들의 반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그들의 요구로 보아야겠습니까? 물론 물에 대한 불평을 터뜨리면서 덧붙이는 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들의 죄성이 묻어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정당하지 않은 불만들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혹독한 징벌들을 내리셨습니다.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불을 내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고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고라의 반역 때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물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그들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에 대한 요구로 인해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말씀을 들으려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에서 언급하는 모세가 가지고 가야 하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에 보관하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일 수 있으며 모세의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후손들을 선택하여 성막에서 일하게 하였으니 누구도 그들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경고성을 지닌 지팡이였으므로 이때 꺼내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동안 나일강을 쳤을 때에도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을 때에도 바위에서 물을 냈을 때에도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모세와 아론은 아무 바위에게나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특정한 바위에게만 말해야 합니다.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을 그 반석 앞에 불러 모으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가 행하는 것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는 것까지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상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하나님은 물의 결핍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았지만 모세는 니들로서 자신이 품어야 하는 그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여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지 않았고 그때는 리더로서 그들을 품지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 한구석에 꾹꾹 눌러두었던 상한 감정이 함께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물을 내는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모세는 마치 자신과 아론이 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로로서 물이 필요하여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11절에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방법으로 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자신의 생각들을 마음대로 섞고 편집하여 다른 말과 다른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벌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가리워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요구사항들을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총대를 메고 하나님께 구하여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었고 빵을 달라면 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모세에게 좋은 말로 공손하게 부탁하면 좋겠지만 항상 원망과 불만을 앞세워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어렵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세의 마음에도 이제는 참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많았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악한 말들과 함께 불만을 쏟아내었으며 모세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는 조금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로서 모세는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과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들을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교만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말로만으로는 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수로 한 달이나 고기를 먹이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전에 드러났던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불신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사적으로 표현된 것이지만 지금의 불순종은 온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백성에게 분을 바라며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생각만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을 섞어서 불순종하였기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는 반역 이야기의 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고 16장에서는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반역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들을 따르며 모세와 아론이 20장에서 반역한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심판은 모두 동일합니다. 반역한 자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이야기는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남쪽 지역을 통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 이야기를 듣고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위치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는 사해 남쪽을 거쳐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돔 족속의 영토를 지나가야 합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 요단 저지대 동쪽에 있는 모압의 남방에 있는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왕의 큰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고대 근동의 왕들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통신 형식인 수신인 발송자 전달 내용들을 갖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에돔 왕에게 자신들을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언급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동맹에게 전하는 전형적인 외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로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조상이기에 야곱, 이스라엘, 에서, 에돔이라는 고대의 형제 관계를 염두에 둔 이중적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세는 15절과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고난에 대해 강조하며 최대한 동정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낮추고 에돔 왕을 높입니다. 16절에 당신의 변방 모퉁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직역하면 당신의 경계 끝이 되는데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모세는 에돔 땅과 에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손실을 끼치지 않고 조용히 에돔 땅을 지나갈 테니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17절에 지나간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은 모세의 제안에 대해 거절합니다. 에돔 왕이 거절한 이유는 첫째, 두 족속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적대감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대감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가장 싫어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려고 요청했던 길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 불리는 길은 다메섹에서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등을 거쳐 아카바만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중요한 상업로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밭으로도 포도원으로도 통과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또 에돔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왕의 큰 길 주변이 비옥한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겠다는 말을 에돔의 입장에서 믿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에돔족 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나간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 아바르는 정복하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통과는 그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모세가 에돔 나라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간다고 했지만 출애굽 공동체의 규모나 근본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정복군이나 약탈자의 무리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그들의 에돔 통과를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모세가 다시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혹시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마시면 변상하겠으며 군대나 전차의 행진이 아니라 오로지 도보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돔 왕은 오히려 자기 나라를 방비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사실 모세는 통행료도 내고 에돔의 밭이나 포도원도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충분히 에돔 왕의 자비와 허락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바랬던 일이 있었기에 분을 바라지 않고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러 번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계속되는 거절과 군사력을 동원하는 행동에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에돔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순선히 물러나 돌이켜 훨씬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호르산 코스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은 대항에 싸우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형제 나라와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다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무언가 간절히 기대했었는데 거절당하는 것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당해도 분을 품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거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불평, 비방, 거절, 슬픔 등의 상황을 당하게 되더라도 분노로 맞서지 않고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가데스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야겠다는 결정은 순전히 모세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강량 행진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데스를 떠나 모압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돔으로 들어가는 어떤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패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뢰받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섞어서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일들을 진행한다면 그 사람은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을 향해 정죄하려고만 했지 그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새기고 그들을 향해 울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기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결과를 막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교를 부리거나 자기를 가시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세가 므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필요했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르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에돔 땅 변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돔의 경계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호르산을 가데스 북동쪽 약 24km 지점인 아라바 서쪽에 있는 예벨 마드라 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제 아론의 생은 이곳에서 마감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므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다는 표현은 의로운 사람이 오랜 수명을 누리고 죽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죽음의 장소인 스올에서 사람들이 그들 가족의 다른 일원들과 다시 연합할 것이라는 죽음 다음에 있을 삶에 대한 구약의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비록 아론과 모세는 므리바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이것이 그들에 대한 형벌의 끝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동등하게 간주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론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누군가의 옷을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것은 직위를 이양하는 이식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아살에게 입혀야 합니다. 죽은 자가 입었던 옷은 부정하기 때문에 아론이 죽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의 옷을 아들 엘라아살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이제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아들 엘라아살에게 입히는 의식을 통해 아론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며 아들에게 그 대제사장직이 이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답게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3살 터울의 형제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어가므로 이제 아론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아론을 30일 동안이나 애곡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곡했는데 아론의 죽음은 30일이나 애곡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훗날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호르산에서 이루어진 아론을 향한 3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며 과거에 지녔던 불신앙의 그림자들을 온전히 청산하며 그들 안의 옛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는 자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애도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애곡해야 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태도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곡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모세를 통해 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들을 첨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데스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야겠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뢰받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섞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들을 자꾸만 넣어서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가끔 아내와 다툴 일이 있으면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냐라고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들을 상황에 따라 개입시켜서 내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들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잘못하였던 것처럼 가데스에서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새기고 그들을 향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의 생각들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데스에서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나아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